매기 성경 강해. 방송 가족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스루다 바이블 제공으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차근차근 강해한 매기 목사님의 강해 설교를 보내드리고 있는 매기 성경 강해 시간입니다. 오늘은 목동제일교회 김성근 목사님께서 요한복음 강해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매기 성경 강해입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을 요한복음으로 모시겠어요. 우리가 몇 시간에 걸쳐서 요한복음 1장을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도 요한복음 1장 좀 나누고 아마 2장으로 넘어가게 되리라 봅니다. 1장 43절로 44절. 이튿날 예수께서 갈릴리로 나가려 하시다가 빌립을 만나 이르시되 나를 조치라 하시니 빌립은 안드레와 베드로와 한 동네 벳세다 사람이라. 다시 우리는 지명을 다루고 있습니다. 벳세다라는 그 갈릴리 바다 위쪽의 지명인데요. 우리는 베드로와 안드레, 빌립이 같은 동네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고 그들이 어부들이라고 하는 것도 알 수가 있습니다. 45, 46절입니다. 빌립이 나다니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나다니엘이 가로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빌립이 가로되 와 보라 하니라. 여러분, 이 나다니엘은 지식인인 채 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는 여기서 나사렛에서 어떤 선한 것이 나올 수 있느냐, 농담하며 웃는 그런 얘기 한 거겠죠. 그러나 빌립은 웃지 않았습니다. 그는 단지 와 보라고만 이야기했습니다. 와 보면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될 것인가 안다 하는 것이죠. 이것이 더욱 중요한 거라고 봅니다. 여러분도 와 보십시오. 지난 시간에 강조한 것처럼 우리가 주님께 나아가는 것, 그래서 주님을 경험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1장 47절입니다. 예수께서 나다니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리켜 가라사대 보라, 이는 참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여기에 야곱과 같이 간사하지 않은 한 이스라엘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비록 그가 아는 지 않은 사람이지만 그는 속임수를 쓰거나 교활한 사람은 아니라고 하는 것을 아실 겁니다. 그는 간사한 것이 없는 이스라엘 사람이었습니다. 48절로 49절입니다. 나다네일이 가로되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네가 무화과나무 아래 있을 때에 보았노라. 나다나엘이 대답하되 라피어,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예수님께서는 두 명의 의심 없는 제자를 두셨습니다. 한 사람은 나다니엘이었고 또 한 사람은 도마였습니다. 의심 있는 사람들이죠, 이 두 사람이다. 그런데 이 의심 많고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겠느냐고 믿지 않았던 나다니엘은 예수님과의 면담이 끝나기도 전에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이스라엘의 왕임을 고백하는 그 신앙에 깊이에 들어가게 됩니다. 나다니엘이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며 이스라엘의 왕이라고 고백했다는 사실은 나사렛에서 매우 위대한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50절로 가보세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너를 무화과나무 아래서 보았다 하면 믿느냐?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주님께서는 나다니엘을 다소 꾸짖으시면서 그가 무화과나무 아래 있을 때 그를 보았다고 했기 때문에 믿게 됐느냐 이렇게 물으시는데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그가 더 중요한 것을 보게 될 거라고 말씀하시고 약속을 하고 계십니다. 사실 그 일이 있은 후 3년 동안 나다니엘은 이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사건들을 사실 보게 되는 거죠. 51절 보실까요? 또 가라사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우리 주님께서는 이 사람에게 보라, 이는 참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제 주님은 젊었을 때 집을 떠났던 야곱의 생에 있었던 사건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사실 야곱은 그의 형 에서가 그를 죽이려고 쫓아왔기 때문에 집을 떠나야만 했습니다. 야곱은 집을 떠나 첫날밤 베델에서 보내게 되는데 거기에서 주님께서는 그에게 나타나셨죠. 그리고 환상 중에 한 사닥다리가 하늘에서 내려와 그 사다리 위로 천사가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야곱에게 있어 그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전달되었다, 단절되었다라는 의미였어요. 그는 집을 떠나면서 그곳에 계신 하나님으로부터도 떠난 것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물론 그는 하나님께 대한 잘못된 견해를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아니, 집 떠난다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거냐고요? 그렇지 않은 겁니다. 잘못된 견해를 갖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그는 베델에서 그가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께서는 그와 항상 함께 하실 것이라는 사실, 항상 당신을 도와주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한 사실을 알게 되고 깨닫게 되는 겁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그 사실을 말씀하시면서 그 사다리는 바로 그분 자신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로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보실 것입니다. 그 천사들은 그분을 섬기며 그분께 복종하였습니다. 여기에서 그분에게는 천사들을 위탁할 수 있도록 권위를 이제 예수님께는 이제 부여받으셨던 거죠. 주님께서는 천사들을 위임자로 하늘에 보내실 수 있는데 그러면 그들은 또한 다시 돌아오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나다니엘이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천사들이 인자 위로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는 그 사다리의 꼭대기에서 아버지께서 이 인자에 대하여 이는 내 사랑하는 자여 내 기뻐하는 자니 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이제 듣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한 번 더 말씀드려요. 사다리는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오직 그분만을 통해서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고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분은 사다리이신데 여러분이 오를 수 있는 사다리가 아니고 여러분이 의지하고 안식을 얻고 믿어야 할 사다리인 것입니다. 이것이 여기서 깨달아야 할 중요한 이 나다니엘 사건 속에서 주는 교훈입니다. 요한복음의 이 첫 장은 사실 분량도 많고 매우 중요한 장이죠. 그래서 이 1장의 서론은 서론으로 말씀되어지신 예수님,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육신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셨어요. 그분께서는 육신이 되셔서 하나님을 나타내 주시는 분입니다. 그 후에 그분께서는 증거들에 의해 소개가 되는 거죠. 세례 요한은 예수께서 하나님을 나타내 보이시는 분임을 증명했고, 그리고 안드레는 예수께서 예수님의 즉 구원자이심을 증거했고, 또 빌립은 예수께서 구약을 완성하신 분임을 증거했어요. 나다니엘은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요 이스라엘의 왕이라는 사실을 증거했습니다. 한 번 더 보실까요? 세례 요한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나타내 보이시는 분임을 증거했고, 안드레는요 예수께서 우리의 구주가 되시는 예수님이심을 증거했고, 빌립은요 구약을 완성하신 분임을 증거했어요. 나다니엘은요 하나님의 아들이요 이스라엘의 왕이라고 하는 사실을 증거했습니다. 이렇게 이제 1장을 마무리하고 2장으로 넘어가 보면 이 2장에서 중요한 사건을 우리가 만나게 되는데 가나 혼인잔치의 사건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이것이 첫 번째 이적을 행하셨다라고 말을 해서 요한복음 2장 11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 처음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예수께서 어렸을 때 애굽에 내려가셨을 때 그때 다른 소년들과 함께 진흙으로 비둘기를 만들으셔서 그것을 치자 그 비둘기들이 하늘로 날아갔다고 주장을 합니다. 이 외경에 그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거든요. 그러나 이 말씀에 의하면 그것은 터무니없는 꾸며낸 말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개혁교회에서는 외경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꽤 재미있는 이야기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사실은 아닙니다. 이 기록은 예수님의 처음 이적이 애굽에서가 아니라 갈릴리 가나에서 있었음을 분명히 우리 가운데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 중에 가장 놀라운 것은 이 세상에 태초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시며 또 친히 하나님이신 독생자가 계시다는 사실을 우리 가운데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분께서는 영원으로부터 오셨습니다. 그분께서는 육신이 되셔서 처음 30년을 갈릴리 나사렛에서 사셨습니다. 그 후에 그분은 언덕 너머에 있는 가나란 곳에 가셔서 혼인잔치에 참여하게 되는 것이죠. 여기서 다시 요한이 이것을 시간과 공간과 함께 기록하고 있음을 우리가 주의 깊게 보아야 됩니다. 사흘 되던 날에 이렇게 시작이 되죠. 우리 주님께서 이제 가나에 혼인잔치에 가셔서 놀라운 기적을 베푸시는데 이 내용은 우리 찬송 함께하고 계속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께서는 지금 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리고 있는 매기 성경 강해를 애청하고 계십니다. 자, 요한복음 2장을 이제 여러분과 나누고 있어요. 가나에서 이루어진 혼인잔치, 예수님의 기적 사건입니다. 본문으로 들어가 볼까요? 2장 1절 2절 봅니다. 사흘 되던 날에 갈릴리 가나에 혼인이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인의 청함을 받았더니 많은 성경학자들은 예수님의 모친 마리아가 혼인을 치르고 있던 사람과 개인적으로 가까운 관계이거나 혹은 그 친척 중 하나였기 때문에 그곳에 갔을 것이라 이렇게 믿습니다. 그것은 추측입니다. 그러나 사실일 가능성이 상당히 많죠. 저 같은 경우는 분명히, 정말 분명히라는 표현이 좀 그렇습니다만 예수님 가정과 친척 관계다 이렇게 저는 믿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과 제자들도 거기에 초청을 받았던 것을 보면 아니 가족이 아니고서 온 집안이 어떻게 초청을 받겠어요. 이때 날이 사흘 되던 날이었다 그랬어요. 이것은 아마도 주 27년 2월 말경이나 3월 초라고 생각이 됩니다. 아주 재미있는 것은 요한이 꼼꼼하게도 장소를 기록하고 있다는 사실이고요. 시간을 암시해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1장을 보면서 우리는 벳세다라는 곳에서 일어난 일들도 보았는데 이제 장면이 갈릴리 가나로 바뀌게 됩니다. 그 후에는 12절 가보나움으로 13절 예루살렘으로 이렇게 옮겨지게 되는, 그래서 이 요한이 얼마나 이런 역사적 기록에 참 심혈을 기울였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주고자 하는 교훈이 무엇인지 성령의 인도함을 우리가 받게 되는 것이죠. 요한은 우리에게 그런 면에서 이 연대기적 순서와 지명을 잘 알려주고 있어요. 자, 거기 보면 예수의 어머니가 거기 계시다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에서 마리아는 결코 마리아라고 불려지지 않았어요. 마리아는 전에 없었던 특이한 요구사항을 가지고 예수님께로 옵니다. 그녀가 예수님에게 뭐라고 말했는지 한번 보실까요? 3절입니다. 포도주가 모자란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희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그랬습니다. 요구사항은 포도주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그 당시 포도주는 중요한 음식물이었습니다. 그러나 술 취하는 것은 철저히 비난받았습니다. 이것은 전혀 술 취하는 것과 관계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혼인 예식은 어떤 종교적인 행사였고 이 사람들은 구약을 믿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여러분은 이 혼인 예식은 신성한 것이었기에 여기엔 결코 술 취함이 있을 수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도 꽤 계시겠죠? 이 혼인 예식은 장차 오게 될 다른 혼인 예식의 한 모형인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이 땅 위에 혼인 예식에서부터 사역을 시작하셨어요. 그분께서는 또한 교회에 대한 사역을 혼인 예식과 함께 마무리하실 겁니다. 어린 양의 혼인 만찬에서 교회는 그분에게 신부로 나타나게 될 것입니까? 나타나게 될 것이니까 그렇습니다. 이것은 주님께서 행하신 첫 번째 표적입니다. 모세가 행한 첫 번째 표적은 물이 변하여 피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스도의 첫 번째 표적은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게 하는 거였어요. 율법은 모세를 통해 주어졌지만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왔습니다. 얼마나 잘 대조가 되고 있는 것인지, 우리가 이런 대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 가운데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마리아는 무슨 목적으로 예수님께 이것을 말씀드렸을까? 이것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므로 교훈을 얻게 되는 겁니다. 무엇보다도 먼저 이 혼인을 치르는 가정은 상당히 가난했던 가정임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 그들은 충분한 음식과 음료를 갖고 있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벵겔이라고 하는 그 주석학자는 마리아가 주님께 포도주가 없다고 말한 것은 그분과 그분의 제자들에게 이제 그만 돌아가달라는 정중한 부탁이었다, 이렇게 해석을 해요. 그러나 칼빈은 이것은 주님께서 강론을 하심으로써 손님들의 마음을 달래달라는 암시였다, 이렇게 또 기록을 하고 있어요. 주한 칼빈이라면 아마 그런 상황에서 그렇게 했을지도 모릅니다. 여러분은 기독교 강요를 읽어보셨을 터인데, 이제 칼빈이 기록한 거잖아요. 28살에 이런 것들을 완성했다고 하니까 아주 심오한 책이긴 하지만 한편으로는 약간 지루하기도 하죠. 그래서 만일 칼빈이 그곳에 있었다면 그는 그들에게 기독교 강요를 강의함으로써 아마도 그들 모두가 더 이상 술을 찾지 않고 잠들도록 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저는 여기 본문이 그런 의미가 아니라 이것은 그분이 떠나라는 표시거나 손님들의 마음을 달래기 위해서 강의를 좀 해달라 이런 것이 아니라, 아주 솔직하게 말해서 어머니께서 이적을 행하십시오, 이때가 적절한 때입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은 천사 가브리엘이 그녀에게 나타나 그녀가 메시아를 낳을 사람이라고 말했다는 것을 기억할 겁니다. 마리아는 동정녀 탄생에 대해 의문을 가졌었죠. 성경을 본다면 누가복음 1장 34절인데 나는 사내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까, 이렇게 말을 하거든요. 그때 가브리엘은 성령께서 너와 함께 하시면 성령으로 잉태되어서 아들이 있게 될 것이다, 이 분명히 말을 하거든요. 그때 마리아가 38절에서 1장 38절에서 주의 계집종이오니 주의 뜻대로, 이렇게 말을 한다고 자기의 믿음과 순종을 보이게 되거든요. 그때로부터 계속해서 뭐 세상적으로는 이 마리아의 처녀성에 항상 의문이 되었어요. 사람들은 실제로 예수님에 대해서도 의문을 제기하죠. 그래서 마리아는 실제로 여기서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이 이제 어머니에게, 어머니로서 이제 예수님에게 지금이 이적을 행할 절호의 기회입니다. 그리고 당신은 정말 동정녀에게서 탄생했으며, 지금 아들에게 말하는 거죠. 당신은 내가 지금까지 말해온 바로 그분이라는 것을 지금 보여줄 때가 된 겁니다. 지금이 찬스입니다 라고 지금 마리아는 생각하고 아들 예수님에게 말을 하는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이에 예수님은 매우 분명한 대답을 합니다. 4절 예수께서 가라사대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못하였나이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의미는 지금은 때가 아닙니다. 내가 어머니의 이름을 깨끗하게 할 것이나 여기서는 아닙니다 라는 뜻으로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그분의 어머니가 그 십자가 밑에 서 있을 때 그분께서 쳐다보시며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라고 말씀하신 사실을 여러분들은 기억할 겁니다. 예수님은 때는 바로 그때였습니다. 사흘 만에 그분께서는 죽음으로부터 살아나신 겁니다. 예수님의 부활과 승천 후 제자들이 다락방에 모였을 때 마리아는 거기 있었기 때문에 주위를 둘러보며 각각의 제자들에게 그분께서는 하나님의 아들이셨소 라고 말을 합니다. 바울은 그분께서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었다고 로마서 1장 4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그러니까 이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어머니 마리아는 자기가 여러 가지로 오해를 받고 있다. 친척들에게 누구에게 내가 처녀가 아니다. 뭐 이렇게 해서 너를 낳은 거다. 이렇게 오해를 하고 있는데 지금이야말로 기적을 베풀어서 네가 그냥 인간이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이여 능력의 신이라고 하는 것을 보여달라. 그때 예수님은 어머니의 이름을 깨끗해 줄 것이지만 그 어머니가 오해받고 있는 것 다 해결해 줄. 그러나 지금은 아니다. 부활은 그러므로 그분이 누구이신지를 증명하게 됩니다. 이 부활은 그리스도의 동정녀 탄생을 증명하는 것임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될 겁니다. 우리는 동정녀 탄생을 크리스마스 때만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데 그렇지 않다고요. 부활과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분께서는 그렇게 되어야만 하시는 분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Through the Bible 제공으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차근차근 강해한 매기 목사님의 요한복음 강해 말씀을 들으셨습니다. 말씀에는 목동제일교회 김성근 목사님이었습니다. 이 시간 방송 들으시고 편지나 엽서 또는 인터넷으로 청취 소감을 보내주시면 추첨을 통해 나침반 출판사 신간도서 오스왈드 샌더스 지음의 넉넉히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과 줄기세포 연구기업 RNL 바이오에서 온 가족을 위한 클래식 음반 My First Dream을 선물로 보내드립니다. 극동방송 지정우편번호 121-707을 쓰시고 극동방송 매기성경강의 담당자 앞으로 편지나 엽서 보내주시면 됩니다. 극동방송 홈페이지는 www.febc.net로 들어오셔서 매기성경강의를 클릭하시고 청취소감을 남겨주시면 됩니다. 방송된 내용을 테이프나 CD를 구입하기 원하시는 분은 서울전화 320-0460 극동방송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매기 성경 강해 오늘 순서를 맺습니다.